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아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루야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접하자 사흘 길을 걸어서 베루야를 덮쳤습니다. 바울을 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세가 얼마나 살기 등등했던지 베루야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몇 사람이 바울을 급히 항구로 피신시켰습니다. 바울은 그 급박한 와중에도 자신의 일행인 실라와 디모데는 베루야에 그대로 남아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루야, 즉 마게도냐의 초신자들에게 자신이 떠난 뒤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레아의 형제들은 바울을 항구로 피신시켰지만 그러나 항구에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항구까지 추격해올지도 모를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침 아가야 땅인 아덴을 향해서 막 출발하려는 배에 바울과 함께 승선해서 아예 바울을 아덴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베루야에서 아덴까지는 320km의 거리였습니다. 320km의 거리라면 2000년 전 선박으로는 대략 나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나흘 동안 아가야 땅 아덴으로 향하는 배에 승선해 있는 바울이 무슨 생각들을 했겠습니까? 유럽 대륙 마게도냐를 본래 목적지로 삼고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 대륙으로 진출했던 자신이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아가야 땅 아덴으로 향하는 배에 승선해 있음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신비로운 인도하심을 새삼스럽게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만큼 자기 삶을 더더욱 주님께 의탁하리라 다시 한번 굳게 결단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태어나서부터 헬라어로 고등 교육을 받았기에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헬라 문학과 철학에도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 있는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일 정도로 철학에 밝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헬라어로 신약 성경 4분의 1 이상을 홀로 기록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의 문장들은 바울이 얼마나 문학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인지 여실히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바울이 배를 타고 아덴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가슴이 설레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헬라어 원문에 아테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아덴은 오늘날 우리가 아테네라고 부르는 도시입니다. 아테네라는 도시의 이름은 헬라 신화 속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 여신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전쟁의 여신 아테나를 수호신으로 삼은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2000년 전 바울이 본문 속에서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아테네 역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아테네가 스파르타와 함께 그리스의 맹주 역할을 하던 시절, 그러니까 아테네의 전성기 시절의 영광은 이미 지나간 뒤였습니다. 그러나 아테네는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역사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페르시아 전쟁사의 저자인 헤로도투스, 그리고 펠레폰네소스 전쟁사를 기록한 투키데스의 배출지이기도 합니다. 또 아테네는 연극의 발생지답게 3대 비극시인 아이스칼로스, 소포칼레스, 에우리피데스, 그리고 시극시인 아리스토 파네스의 활동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을 건축한 익티노스,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과 제우스 신전을 조각했던 페이디아스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예술과 작품과 사상은 수세기가 지난 바울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테네가 로마 제국에 정복당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은 상실했지만은 그러나 철학, 문화, 역사, 예술적인 명성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로마 제국에서 지성인들 사이에서 아테네는 평생 한 번쯤 가보기를 동경하는 도시였습니다. 실제로 2000년 전 로마 제국 내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 치고 아테네를 방문한 뒤에 길든 짧든 아테네에 대한 글을 남기지 않은 사람이 드물 정도였습니다. 그 아테네를 향해서 태어나면서부터 헬라어로 고등교육을 받은 바울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침내 아테네에 도착했습니다.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의 눈에 가장 먼저 띈 것은 높은 아크로폴리스에 우뚝 세워져 있는 아테나 여신을 위한 파르테논 신전이었을 것입니다. 1458년에 아테네를 정복했던 오스만 터키는 파르테논 신전 내부 일부를 화약고로 사용했습니다. 1687년 9월 26일 오스만 터키와 베네치아 사이의 전투 중에 베네치아 군의 폭격으로 파르테논 신전 내부의 화약고가 폭발하면서 신전 내부가 파괴되고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이후 지진으로 심하게 훼손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파르테논 신전은 기둥과 그 위의 들보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직경 1.9m에 높이 10.4m에 달하는 거대한 46개의 돌 기둥과 그 위에 남아있는 들보의 일부만으로도 보는 사람들은 압도당하고 맙니다. 2000년 전에 파르테논 신전이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을 때 그 위용이 얼마나 웅대했을는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은 자신을 아테네까지 데려다주고 베레아로 되돌아가는 베레아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베레아로 돌아가면 아직 베레아에 머물고 있는 실라와 디모데를 아덴으로 속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부탁한 뒤에 그들과 작별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는 선박으로 나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을 아테네에 데려다 준 베레아의 믿음의 형제들이 베레아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또 나흘, 그리고 그들로부터 아덴으로 속히 오라는 전가를 전해받은 실라와 디모데가 아테네의 바울에게 이르기까지는 또다시 나흘을 필요로 했습니다. 아테네에 먼저 도착한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8일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먼저 소문으로만 들었던 아테네를 직접 둘러보았습니다. 아크로폴리스, 아테네에서 가장 높은 언덕 광장 아크로폴리스 위에는 아테나 여신을 위한 파르테논 신전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프로플라이아 신전, 아테나 니케 신전, 아테나 여신의 야외 조각상, 아테나 제단, 에렉테이온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크로폴리스 남쪽 기슭에는 아테네가 연극의 발상지임을 증명하듯이 수용 인원 1만 7천 명의 디오니소스 극장이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아크로폴리스 아래쪽으로는 동남쪽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전은 기둥만 무려 104개로 이루어진 당시 그리스에서 가장 큰 신전이었습니다. 그 신전은 기원전 6세기경에 아테네의 독재자 페이시스라토스에 의해서 기공되었다가 약 600년이 지난 2세기 초 로마 제국 하드리아누스 황제에 의해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속에서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104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는 제우스 신전의 완전한 권력 형태는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아테네에는 크고 작은 신전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고라는 말할 것도 없고 가는 곳마다 신상들과 제단들이 즐비했습니다. 신전들, 신상들, 제단들, 그 웅대하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가득 차 있는 아테네 속에서 고작 빈민 목수 출신 나사렛 예수를 자기 구주로 삼고 있는 바울이 스스로 위축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반대였습니다. 철학, 문학, 예술, 문화, 역사의 도시인 줄 알았던 아테네가 그 어느 도시보다 더 심한 우상의 도시임을 확인하고 바울은 마음에 격분했습니다. 우리말 격분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파록시노는 신약 성경에서 오늘의 본문과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5절 이렇게 단 두 곳에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근래에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부정적인 정의를 설명하는 가운데 사랑은 속내지 않는다고 증언하면서 파록시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때의 파록시노는 발작적인 분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은 자기 것에만 집착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 침해당한다고 여겨지기만 하면 즉각 발작적으로 분노하면서 상대방을 해치는 날카로운 흉기가 됩니다. 사랑에는 그런 부정적인 내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아테네가 그 어떤 도시보다 더 심한 우상의 도시임을 확인하고 파록시노했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격분, 문자 그대로 격렬하게 분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바울이 마음에 격분했다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는 바울의 속에서 바울의 영이 격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분노의 주체가 바울의 영이었습니다. 바울의 격분은 인간적이거나 육체적인 격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격분은 영적인 격분이었습니다. 바울의 영은 그저 타락한 인간의 영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영이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소통하는 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영이 격분했다고 하는 것은 바울과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한 격분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본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뒤에 지중해 세계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후예들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지중해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했기에 유대인들이면서도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주전 3세기 중엽부터 약 100년에 걸쳐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70인역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두 명의 학자가 그 번역 작업에 참여했다는 전승에서 유래한 명칭입니다. 바로 그 최초의 헬라어 번역본 구약 성경 안에 프록시노라는 단어가 수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이것은 구약 성경 민수기 25장의 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모압인들이 섬기는 우상 바알 부호를 숭배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격노하셨습니다. 70인역 성경은 하나님의 그 격노하심을 파록시노라고 번역했습니다. 신명기 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트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출애굽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산 아래로 내려오니 이스라엘 백성이 금 송아지를 만들고 금 송아지를 가리켜 하나님이라면서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경노하셨고 그 하나님의 경노하심을 72역 성경은 역시 파록시노라고 번역했습니다. 호세아서 8장 5절입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된 이후에 북왕국 백성이 금 송아지를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올랐습니다. 그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진노도 72역 성경은 파록시노로 번역했습니다. 이처럼 최초의 헬라어 번역본인 72역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헛된 우상을 섬길 때마다 경노하셨고 그 경노를 72역 성경은 일관되게 파록시노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 어느 도시보다 더 우상화된 아테네를 보고 그 영이 격분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바울 속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격분을 바울이 느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본문의 파록시노가 미완료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둘러보기 시작하자마자 격분한 것이 아니라 신전들, 신상들, 제단들로 즐비한 아테네를 차례대로 둘러보는 가운데에 분노가 계속 일어나다가 마침내 불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 웅대하고 아름다운 우상의 도시 아테네 속에서 만약 바울이 영적 격분을 느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도시는 도시마다 아크로폴리스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의 가장 높은 언덕 광장입니다. 그 아크로폴리스 가운데에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가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파르테논 신전 때문입니다. 아테나 여신을 위한 파르테논 신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기둥과 들보의 일부만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제1호인 동시에 유네스코의 상징 마크가 될 정도로 2000년 전 파르테논 신전은 역사상 가장 뛰어나고 완벽한 건축물이었습니다. 또 제우스 신전은 기둥만 104개에 달하는 그리스에서 가장 큰 신전이요. 디오니소스 극장은 수용 인원이 1만 7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더욱이 아테네는 예술의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신전들, 온갖 신상들, 재단들은 예외 없이 모두 아름다운 예술품들이었습니다. 만약 그 웅대하고 아름다운 예술적인 건축물들 속에서 바울이 영적인 격분을 느끼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한편으로는 감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눅들지 않았겠습니까? 파르테논 신전 안에 세워져 있는 아테나 여신은 금과 상아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 높이가 무려 12m였다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신상들, 신전들을 보면서 고작 빈민 목수 출신인 나사렛 예수가 초라하게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자신이 믿는 나사렛 예수가 아테네에서 조금이라도 초라하게 여겨졌다면 그 예수를 믿는 자기 자신은 또 얼마나 초라하게 여겨졌겠습니까? 그 빈민 목수 출신 나사렛 예수 때문에 빌립보에서는 심한 태형과 투옥을 당하고 데살로니카에서는 조폭까지 동원한 유대인들을 피해서 급히 베레아로 피신했다가 또 아테네까지 피신하지 않을 수 없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의가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이 그 웅대하고 예술적인 아테네 속에서 감탄하거나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어느 도시보다 우상화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영적 격분을 느꼈다고 하는 것은 빈민 목수 출신인 나사렛 예수에 대한 바울의 믿음이 그만큼 확고했음을 의미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아테네에서 보이는 것들이 아무리 웅대하고 예술적으로 아름다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결코 바울의 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믿음은 세상의 모든 불신 행위, 악, 불의에 대하여 의로운 영적 격분을 느낄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특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을 때 하나님의 집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종교 장사꾼들에 의해서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전락시킨 그 종교 장사꾼들의 악행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다 품어주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격노하셨습니다. 그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아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심지어는 그들의 좌판과 의자를 뒤집어 엎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철석같이 확신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를테면 자기라는 우상 숭배자들은 또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사랑으로 그들을 다 품어주셨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만 6번이나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중인격자들인 그들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라는 우상 숭배자인 그들에 대해서 경노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떤 우상이든 우상을 섬길 때 경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우상이든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 생명,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어이없이 갉아먹는 가장 어리석은 지식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다. 이 세상에는 돈이라는 우상이 온통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우상 앞에 윤리도, 인간관계도, 핏줄도, 정의도 완전히 해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 대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영적 격분을 느끼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 역시 돈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주눅들고 돈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물신주의자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이 세상은 권력이라는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 성이라는 우상, 술이라는 우상, 자기라는 우상 등 우상 천지입니다. 그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저마다 하나씩 혹은 여러 개씩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영적 격분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여러 개의 우상을 동시에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우상 숭배자일 뿐이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생사상의 온갖 부정, 부패, 악, 불의에 대해서 영적 격분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 시대 역사 속에 세우는 의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온갖 우상과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는 이 세상에 대해 영적 격분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본문 속의 바울처럼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싱싱하게 살아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2000년 전에 바울이 방문했던 본문 속의 아테네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웅대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그것은 우상의 도시 아테네일 뿐 어떤 경우에도 우리 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영적 격분을 느낄 줄 아는 이 시대의 바울이 되십시다. 세상에 대해 영적 격분을 느낄 줄 아는 사람만 이 현란한 아테네 속에서 빈민 목수 출신 나사렛 예수의 제자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영적인 격분을 느낄 수 있는 사람만 눈에 보이는 아테네 넘어 보이지 않는 영원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 영적 격분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을 통해 언제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돈이라는 우상, 권력이라는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 성이라는 우상, 술이라는 우상, 자기라는 우상 등 온갖 우상이 판을 치고 있는 21세기의 아테네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우상의 도시 아테네 속에서 영적 격분을 느낄 줄 아는 이 시대의 바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비록 우리의 주머니가 비어있다 할지라도 주눅들거나 비굴함이 없이 빈민 목수 출신 나사렛 예수님의 제자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상의 도시 아테네 속에서 영적 격분을 느낄 줄 알므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늘 싱싱하게 살아있게 해 주십시오. 우상의 도시 아테네 속에서 영적 격분을 느낄 줄 알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세우는 의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상의 도시 아테네 속에서 영적 격분을 느낄 줄 알므로 세상의 보이는 것 넘어 보이지 않는 영원을 날마다 쫓아 살게 해 주십시오. 우상의 도시 아테네 속에서 영적 격분을 느낄 줄 알므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상의 도시 아테네 속에서 영적 격분을 느낄 줄 아는 우리로 인해 이 세상이 날로 새로워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